오늘은 여러분은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파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지난번 인테그레이트 펠로우십에서 그 캠프에 갔을 때 제가 스피커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는 사랑이라는, 러브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전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열매인 사랑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란 그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4월에는 세 번째 성령의 열매인 평강,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령의 열매,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슬프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즐거워서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네덜란드에서 성장했습니다. 거기 교회에서는 항상 주일날 예배를 참석할 때 검은 옷을, 검은 정장을 입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를 지칭하는 색깔로 검은 정장을 입고 교회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나가서 그 웃는 모습이나 기쁜 모습을 보기보다는 다들 굉장히 심각하고 어두운 모습을 많이 본 것을 기억합니다. 비록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던 바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의 그 바울의 모든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는 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그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역시 주님과 함께 할 영생의 소망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미국의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에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교회 한 경찰관에게 교회를 하나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은 이 기독교 사업가에게 한 교회를 추천하며 그곳을 찾아가라고 말하였죠. 그 사업가는 경찰관에게 이 교회를 추천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경찰관이 대답하기를 오랜 기간 동안 세인트루이스에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 경찰관이 이 교회를 추천했던 이유는 그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충만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면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기쁨은 즐거움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기쁨은 마음속으로 느끼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을 때조차도 느낄 수 있는 내면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한 설교를 이렇게 나누면서 재미, 유희, 뭐 행복감, 기쁨에 대한 그 차이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재미, 즉 유희와 행복, 그리고 기쁨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유희, 재미, 쾌락은 몇 시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거나 어디 놀러 갔다 왔을 때 우리가 항상 물어보죠. 재미있었니? 라고요. 보통 우리가 joyful 했니? 해피했니?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해피니스, 행복감은 우리의 삶이, 그 삶이 유지되는 동안, 일생 동안 지속될 수도 있겠지요. 저의 그랜파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60인생을 사셨는데요. 그 60인생 동안 굉장히 행복하시고 또 즐거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조이, 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차이점들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기쁨이란, 조이라는 기쁨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기뻐야 할까요?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포커스하고 또 집중하고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는 만물이 다 주께 속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호와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이사야서 25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 여호와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그분의 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만 합니다. 'Thou art a wonderful God'이라는 찬양의 제목을 직역하면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당신께서는 산을 지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바다도 만드셨습니다.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저 지저귀는 새들도 역시 당신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과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위대하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러야만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기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는 그 영생의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아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미래의 소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가 신자로서 늘 기뻐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제한적인 감각들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그분께 맡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마틴 루터도 역시 이 시편을 인용하여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십니다. 또한 신명기 33장 27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주께서 그 강하고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고난 중에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강하고 전능하신 팔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많이 기억하시는 말씀들 중 하나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고 또한 사단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성도가 기뻐함은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희락, 즉 기쁨, 조의 또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바로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처음 이스터 캠프를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원시적인 방법으로 했고 모습으로 했는데요. 그때 목요일 저녁에 다 함께 음식을 갖고 와서 모여서 또 우리 이스터 프라이데이와 또 그 이스터 세러데이까지 머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선라이즈 서비스를 할 때는 그 예배를 드릴 때는 한 4~5명 정도의 성도분들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바가 맞다면 그때 당시에 호흡 철치의 그 철치의 팀이 테마가 바로 Trust and Obey,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싶고 그리고 그 기쁨의 마음까지 유지하고 싶다면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여호와를 신뢰할 때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나누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걸쳐두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 자신의 힘과 재능에 의지하는 그런 부분적인 신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그분 안에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면 이라는 찬양을 기억하시나요? 그 찬양의 훈련구가 이렇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즐겁고 복된 길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들과 또 지금 현재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2절을 보시면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그 시작부터 끝까지 홀로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저 역시도 이제 수술을 필요하지 않을지를 지금 이제 그 스페셜리스트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수술을 하게 된다면 아마 5월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와이프는 걱정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은 걱정할 수도 있고 저를 아시는 몇몇 분들은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할 때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또 좀 전에 보았듯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다음 달도, 또 그 이듬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봐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걱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짐버그 목사님은 그가 저술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라는 책에서 네 가지 진리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몇 분들은 아마 처음으로 들어보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 진버그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돌아봐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또 기억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또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두 번째 진리로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바로 예수님 닮아가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1962년, 50년 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요. 그때 미국에서 한 세미나를 듣고 있었는데요. 그 세미나의 제목이 To be like Jesus, 예수님 닮아가기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라는 것은 그분과 같이 온전하며 거룩하며 온유하고 또 겸손한 것입니다. 또 찬양 가운데 Ought to be more like Jesus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의 제목과 같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진리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믿음의 그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노력하고 있지도 않음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억하고 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이며 바른 응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언급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잘 알려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때에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충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바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께 기도로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주제로 되돌아가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우리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재미있어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행복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얼굴을 찡그리는 데 사용하는 근육은 72가지의 근육이 사용하는 데 반하여 웃는 데는 14개의 근육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웃으시고 계속해서 웃으십시오. 물론 이 책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것은 위키피디아에서는 얼굴을 찡그리거나 미소로 간주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얼굴의 근육들이 미소 짓거나 찡그리는 데 사용되는지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떠한 과학적, 의학적 이론을 논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찡그리는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웃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런던의 버킹햄 궁전이 찍힌 사진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진 속에서 국기대의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진이 찍혔을 당시 그 여왕이 궁전 안에 있었음을, 거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네덜란드에 여행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여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한 궁전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궁전에는 굉장히 높은 담벼락이 있었고 담이 있었고 또 그 안에 그 담 너머에는 굉장히 넓은 그 잔디밭이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높은 담벼락 너머로 그 깃발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 깃발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흔들리고 날리고 휘날리고 있을 때는 바로 그 안에 여왕과 왕이 궁전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로버트 레이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이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마음의 궁전 앞에서 휘날리고 있는 깃발과 같은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왕 되신 주님이 거하고 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염려를 담당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왕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